국제 정세를 쉽게, 빠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시티즌 글씨 제26화 2부 지금 시작합니다. 아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네.
뭐예요?
아까 누구한테? 힐러리 있잖아요. 네. 을파손님.
네.
힐러리 나이가 몇 살인가요?
몰라요.
아까 인터넷 찾아보라면서 저한테.
안 찾아봤어요.
와.
아직 많아요.
많아요? 누가 더 많아요? 아까 그 버니 샌더스와.
아 생긴 건 비슷해요.
진짜. 힐러리는 47년생이더라고요.
네.
네.
버니 샌더스가 많다.
많습니다.
오빠다. 네. 뭐 그렇게 그걸 흥분해서 얘기하나? 네이버 또 한번 찾았다 찾았어.
찾았어. 을파손님 깔려고 내가.
아우 좋아.
아 속이 시원하네. 아이고 그냥.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 이거 막 정치인 것 같아요.
저희 이분은 백두혈통이라고 네. 네, 들었거든요.
예, 백두혈통인데 이거는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게 하나 있죠.
네.
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김일성 개새끼, 김정일 개새끼, 김정은 개새끼. 자, 저는 이제 사상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방송을 해도 되겠지요.
아,
요새 네. 이걸 안 하면, 안 하고, 뭐, 이제 북한 네. 관련, 특히 이제 북한 김씨 왕조에 그들 관련 얘기를 하는데 나쁜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좋은 얘기도 섞여 있을 거면 사상 의심받는 시절이거든요.
네. 아마 국내 파트가 있는 부분에서 누군가 또 도감청에서.
네. 그, 저는 분명히 이제 사상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그, 고생하시는 국정원 관계자 여러분, 행여라도 늦추한 저희 방송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셨다면, 예, 지금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 뭐, 그래, 나. 저는 한나라당 출신입니다.
사상을 떠나 좀 혐오스럽다.
잡혀간 거 아니야 혹시 간첩으로?
백두혈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 방송을 할 때 분명히 이제 다음 주는 열정님 차례예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공개해도 되겠죠?
네네네.
예, 다음 주에 그 세계 정상들의 심리를 하는데 누굴 잡았냐면 김정은을 잡았어요.
예. 저 다음 주에 안 나와도 되죠?
사실 김정은에 대해서는 다룰 얘기가 많을 건데 그거는 열정님의 파트니까 그걸 빼고서라도 근데 김정은 얘기를 하려면 이 번외편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얘기를 안 다루고 가면 김정은을 제대로 다룰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북한 얘기를 다 다루자니 김정은 개인에 대한 심리 묘사가 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2부를 전문가분들께 맡기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시즌2로 넘어왔는데 섭외가 완료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김에 제가 2부의 마지막으로 메인을 잡아보는 걸로 하고
네.
다음 주 열정님을 위한 포석 깔기 정도로 들어주셔도 되고 요 얘기 자체로도 재미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기 일단 배보람 팀장님 한번 나오겠다는데 어떻게요?
아우 나오셔야죠. 나오셔야죠. 준비 깔아놓겠습니다.
다음 주야?
아니 이제 얘기를 그, 해야죠.
예, 예, 예. 이제 그거는 이제 방송이 끝나고 제가 이제 그거를 할 부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백두혈통이다라는 말씀은 들어보셨나요, 다들?
네.
예.
그게 또 고대사로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 뭐, 정치 덕후라고 네. 스스로를 이제 평하실 정도니까 자몽님은 들어보셨다라고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백두산 항일 운동가?
비슷해요.
많이 안 해. 나는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을파수 저 양반은 안 물어봐도 잘 아는 거고. 저 양반 사상이 의심스럽다. 국정원 여러분, 사실 저 사람이 주모자입니다.
백두혈통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나 위험하다.
나 우파 민족주의야.
같은 민족 아닌가요, 우리?
방금 아일린 씨께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래 백두혈통이라 함은 만주에서
네.
무장 유격대 출신 요거를 범 백두혈통이라고 불렀어요.
네.
근데 실제로 백두혈통은 뭐냐라고 하면 그 조선 시대에 그게 있었어요. 삼종의 혈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사도세자를 낳은 영조가 그 자기 아들 낳았다고 기뻐하며 삼종의 혈맥을 이을 수 있어 다행이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효종, 현종, 숙종의 요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 해서 삼종의 혈맥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것처럼 정통성을 말해요. 북한 네. 김씨 왕조에서의 정통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나오게 된 게 뭐 때문에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됐느냐 하면 김일성이 이제 김정일한테 물려주는 걸 확정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 김정일한테 물려줘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그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나온 말이 백두혈통이에요.
네.
먼저 이제 김일성 와이프 중 와이프가 총 이제 세 명이 있었어요.
네네.
알려진 건 두 명이고.
네네.
그런데 이제 첫 와이프가 말하자면 이제 김정숙이란 양반인데 이 양반이 김일성이랑 같이 항일운동을 하던 빨치산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양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양반하고 사이에서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는 어릴 때 그 빠져 죽거든요. 호수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양반하고 김정숙과 김일성 사이에 있던 유일한 그 아들 적자가 김정일이기 때문에 요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백두혈통이 이어받아야 된다. 물론 뽕도 약간 섞었죠.
거의 다 뽕.
거의 다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예, 다른 것보다 그 백두혈통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김정일의 출생지를 민족의 영산인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네.
아니거든요. 연해주에서 태어났는데 네.
네. 러시아 사람이에요.
네, 러시아 사람 이죠. 그러니까 속지주의로 따지면 러시아 네. 사람이 되는 거고. 무튼 그래서 마치 백두산에서 나왔다는 걸로 그 출생지를 약간 변조를 하면서. 이건데 실제로는 출생지보다는 그 의미가 큰 거죠. 항일 유격대 출신이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백두혈통이란 말이 나온 거고요. 이 얘기를 시작할 때는 어쨌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 김씨 왕가의 창시자, 창업자 김일성. 예, 김일성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 아실 거예요.
나쁜 놈의 새끼죠?
맞아요. 나쁜 놈의 새끼인데 그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그 남한 북한을 이제 통칭해서도 요새는 그렇게 부르던데 지옥 불밤도다. 예, 그렇게들 많이 불러요. 굉장히 자조적인 단어인데.
그러네.
이 자조적인 단어가 등장하게 된 데는 두 민족 영웅의 배신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 하나가 이승만이며 하나가 김일성. 어찌됐건 두 양반 다 독립운동을 한창 때 했던 건 맞아요.
네.
이승만에 대해서도 말이 많고 김일성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그 진짜 독립운동 했느냐라는 말은 양쪽 다 많은데 제 보기엔 양쪽 다 맞아요.
그렇죠.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젊을 때 하이라이트만 보자면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다른 얘기 나올 때 얼핏 말이 나왔는데 아버지 김영직 씨는 3.1 만세운동의
네.
가장 주체자 중에 하나예요. 김일성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여운형 선생과 더불어 3.1 만세운동의 기획자라고 여겨지는 게 김영직 씨, 즉 김일성의 아버지예요.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그 독립운동가였죠. 집안 자체가 한국 최고의 가장 먼저 들어온 기독교 집안이고
네.
네.
전에 이제 강반석 씨를 김반석 씨라고 불렀다가 알릭스 양한테 한번 까였던 기억이 그래서 일사과를 또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예, 강반석 씨, 예, 베드로죠. 강 네. 베드로를 한자식으로 부른 강반석이 김일성의 모친이고 그러니까 그 집안 자체도 친가 외가 양쪽이 다 독립운동가 집안이었고 어머니 아버지 다 특히 아버지는 15살 때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시죠.
네.
네.
어머니 역시도 만주로 또 옮겨가지고 독립운동 부녀회 뭐 이런 거 만들다가 돌아가시고 아주 엘리트예요. 그런 독립운동.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런 엘리트들은 삶이 고달프죠.
네.
돈이 되는 엘리트가 아니니까. 아버지랑 같이 독립운동을 하던 양반들이 만주에 독립군 양성학교 중에 한 군데에다가 그 천도교 학교였어요. 거기다가 김일성을 맡기고 거기서 가출을 하면서 사회주의를 시작하고 뭐 이런저런 과정들은 있는데 다 생략하고요. 주인공이 김일성은 아니니까.
네.
어쨌건 그래서 16살 때 뭐 뭔가를 만들어요. 타도제국주의 동맹이라고. 뭔가를 만들고 그러면서 항일 투쟁을 어찌되었건 시작을 하고 나중에 보천본 전투까지 이어지는 1년의 항일 유격 투쟁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제가 그 듣기로는 보천보 전투는 굉장히 큰 규모의 전투고 거기서 산발적으로 발생했던 그냥 뭐 파출소에 좀 쏘고 전신주 뽑은 정도를 되게 과장되게 얘기한다라고 들은 것도 있는데
맞아요. 보천보 전투는 맞아요. 군사적으로 말하자면 분명히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상자가 두 명이었는데 두 명 다 민간인이거든요. 하나는 주정뱅이었고요. 그 하나는 그 파출소에 경찰의 아이였어요.
그게 뭐 전투야.
그러니까 공격은 열심히 했는데 말하자면 완전히 실패한 군사적으로 보자면 완전히 실패한 민간인만 애꿎은 민간인만
학살이야?
아니 총을 교전을 하다가 맞은 거예요. 파출소 안에 있던 주정뱅이 하나와 그러니까 왜 주치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술 취하면 그 경찰서 유치장 가잖아요. 네. 요새도 그런데 옛날에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애만 민간인만 둘 죽긴 그러니까. 했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말을 하자면 보천보 전투는 분명히 실패한 전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완전히 대접을 받는 이유가 있죠. 그게 완전히 독립운동이 끝났다고 여겨질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모든 종류의 독립운동이 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아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고 일제의 동화운동이 극에 달했을 때고 희망이 없다라고 여기고 신문이 보도통제가 되더라도 하나씩 뭐 괴뢰 뭐가 치고 갔다 이런 거라도 그전에는 간헐적으로 나오다가 그조차도 완전히 끊겨서 무장독립은 완전히 끝났고 미국한테 빌붙거나 빌붙어서 뭐 자치령을 받아낸다거나 아니면 일본인이 되거나 이거밖엔 길이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누군가가 총을 들고 실제로 습격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 이제는 괜찮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에 끌려가서 독립군으로 넘어가죠. 그게 사회주의 계열, 공산주의 계열로 넘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장준하 선생이나 뭐 그 김준혁 선생처럼
네.
그 다른 쪽으로 넘어오기 민족주의 노선 쪽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보천보에서 희망을 받기 때문이에요. 크게 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고요.
상징성이 굉장히 큰 전투인 거네요.
그렇죠. 그 상징성이 하나 또 둘은 뭐냐 하면 그 상징성 더하기 천도교를 비롯해서 민족주의 노선 각각의 많은 노선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종교 단체에서도 있었고 민족주의 노선도 있었고 사회주의 노선, 공산주의 노선, 기타 좀 아나키즘까지 굉장히 다양한 노선들이 있었죠. 그때 보천보 전투 이후로 아 우리가 어쨌든 투쟁할 땐 하나로 해야 된다라는 희망이 주어지기도 해서 그 뒤로는 노선이 약간 통합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쨌건 보천보 전투 이후로도 그 이전도 그랬지만 그 이후로도 어느 정도 군사적으로 성공했다고 볼만한 거는 크게 없는 반면 꾸준히 관동군하고 싸움은 해요. 토벌대하고도 싸움은 하고 그러면서 이름이 계속 유명해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승리라도 승리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적을 상대로 우리는 이겼다라는 게 생기니까 초기에 보면 화약이 없었거든요. 무기라고 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김일성은 소련이 밀어줬으니까 무기를 소련에서 받아서 뭐 유격대 활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건 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네.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알아서 했고 네. 그래서 어떻게 알아서 했느냐 하면 무기가 전혀 없잖아요.
꽃갱이 들고 있나?
솔방울 폭탄.
그 전설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솔방울로 뭐 수령님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나뭇잎 타고 가고
예, 뭐 그따구 전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처음에 김일성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화약 무기도 아무것도 없다 이러니까 최무선이 있었다. 우리 선조 중에 최무선. 아.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화약을 만들었느냐? 거름을 이렇게 퇴비를 이렇게 끌어모아 가지고 아주 소량의 그 폭약을 만들죠. 근데 그게 살상력이 있느냐 하면 살상력은 없어요. 뭐 근데 이제 빵 터트리면 놀라긴 하잖아요.
네.
경찰서에서 빵 터트려 놓고 깜짝 놀래가 폭탄 터졌는갑다 하고 있을 때 몽둥이 들고 들어가서 때려 패가지고 권총 몇 자루 뺏어오고 그걸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 화약을 또 한 번 더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번에 고춧가루를 섞어가지고 땅 터뜨리니까 연막탄처럼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같은 걸 하고 안 속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 또 그거 만들다가 뭐 폭발해가지고 손 나가고 한 독립운동가도 있고 눈 먼 독립운동가도 있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무기를 하나씩 하나씩 뺏어와서 이제 곤충매자로 생겼으니까 다시 뺏고
약간 풀뿌리 항일운동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다 김일성공이냐. 그렇지는 않았고요. 당연히. 그 시절에 독립운동 하시던 저희 선조님들은 다 그렇게 힘들게들 하셨죠. 근데 네. 그 와중에서도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믿을만하다라고 이 사람이 믿을만하다라고 했던 게 좀 김일성이 그 중에 하나였던 거고요. 유격 활동을 하면서 왜 또 그런 거 있어요. 수령님 축지법 쓰신다. 이딴 이딴 말도 안 되는 신호는 또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면 토벌대가 토벌할 거라고 김일성 유격대를 토벌할 거라고 신장로를 닦아요. 근데 그 신장로를 닦아놓고 거기로 잡으러 갔는데 그러니까 막 산에 여러 갈래 길이 있잖아요.
네.
여러 갈래 길 모두를 포위를 해놔요. 토벌대가. 그러니까 길을 다 막아놓고 신장로로 가서 잡을 거라고 하는데 삥 둘러서 신장로로 내려와요. 얘 생각이 그까지 못한 거죠. 이 뻥 뚫린 길로는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생각조차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토벌대 입장에서는 사라졌다가 되는 거죠.
똑똑하네.
네, 그래서 수령님 축지법 쓰신다, 수령님 은신술 쓰신다 같은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의 신하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건 그런 식의 몇 가지 교전들과 신화로 부풀려질 만한 어떤 실제로 전공으로 보면 자그마하더라도 그런 종류의 항일 투쟁들을 해요. 근데 정말 힘들게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이거는 공산주의사하고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설명을 하게 되면 2시간짜리 한 6번 정도 해야 설명이 되는 거라서 이 네. 부분은 다 빼긴 할 거예요. 뭐 예컨대 뭐 김산 씨 같은 경우에도 네. 아리랑의 주인공이었던 김산 같은 경우에도 실존 인물이죠. 근데 이 양반도 공산주의 독립운동가긴 했는데 이 양반은 중국 공산당에서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같은 한국 공산당인데 조선 공산당인데 뭐 중국에서 파가 다른 사람한테 암살당해 죽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립운동사가 각 나라별로 중국, 소련, 한국 그러니까 그때는 조선이었죠. 조선 요런 공산주의사와 역사에 다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김일성은 어찌 하다가 결국에 맨 마지막에는 도망을 간 데가 그들의 부대가 한 번 격파가 되고 그래서 받아준 데가 어디냐면 소련에서 받아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련 쪽에서 그를 포섭한 이유는 있어요. 첫째,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고 항일 유격을 하면서 어쨌든 이름이 알려져 있는 애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임밸류가 있다. 라는 거 하나. 어쨌든 공산주의자 다 둘. 그 셋째로가 이제 젊고.
네.
나머지는 중국 공산당 쪽에 기반이 있었어요. 근데 소련 같은 경우에는 공산화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조선이 일본한테 벗어난 후 공산화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일부로 공산화가 돼버리면 자기들 계획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의 얼굴이 되어줄 만한 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도 네임밸류 있는 애 중에서. 그래서 선택했던 게 김일성이고 그래서 이제 해방된 이후에 그 남한 북한은 우리가 모두 아는 슬픈 역사처럼 갈리지요.
네.
갈리는데 38선으로 갈리고 6.25 나기 전에 중국 공산당 계열의 사람들, 연안파라고 불리는 애들도 네. 들어오고 그 김일성의 소련 공산군들도 들어오고 박헌영처럼 남한 내에서 공산당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올라가지요. 그래서 북한에서 다 만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걸 천하일통한 사람이 김일성이지요. 길게 갈 건 아니고 뭐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남한이랑 똑같은 짓을 당해요. 이승만이 개새끼냐 김일성이 개새끼냐는 영원히 풀 수 없는 한민족의 미스테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거의 뭐 어금버금이었다. 남한에서 이승만이 김구 죽이고 있을 때 북한은 그러고 죽이고 나서 김구는 빨갱이였다. 극우파 보고 이러고 있을 때 북한에서 김일성은 박헌영을 제거했죠. 네. 그것도 미제 앞잡이라는 명목으로. 네. 남한이나 북한이나 김일성이나 이승만이나 하는 짓은 똑같았다. 네. 여담이긴 한데 박헌영이 일제에서 그렇게 고문을 해도 그 안 꺾였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김일성이 박헌영을 고문을 할 때 어떻게 했을 때 자기가 인정을 했느냐? 아, 나 미군 앞잡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느냐? 개를 풀었거든요.
개요?
네.
멍멍이요?
네. 묶어놓은 상태에서 군견을 풀었어요. 물어뜯으라고. 너 개 먹이로 줄 거라고. 그러니까 인정할 테니까 곱게 죽여라. 그래서 원하는 대로 곱게 총살을 시키죠. 그렇게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하나는 김일성한테 죽고 그래서 남한 북한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정리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가 남한 북한이 결정적으로 달라지는데 흔히들 그런 말 많이 하죠. 남한에서는 친일파 잔당들이 잡고 있다. 네. 특히 을판호님이 그렇게 천착하고 있는 민족주의라고 하면 흔히들 이제 남한에서는 친일파 구애들이 남았고 북한에서는 어쨌든 항일투쟁하던 유격대들이 남아서 권력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을파소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도 북한은 숙청할 만큼은 숙청을 했는데 남한은 딱 15일 구금한 게 한 번뿐이었거든요. 그냥 단 한 명도 숙청을 못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동의합니다. 이게 북한이 잘했다. 북한에는 친일파가 없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도 친일파 중에 살아남은 애들 꽤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어요. 남한에선 전혀 안 했다는 게 문제죠. 네. 단 한 명도 안 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는 있어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심대하게 드러나서 아무것도 없이 반짝 한 장만 입은 놈들이 70년이 60년이 지나도록 남한의 미제 앞잡이고 뭐라면서 자존심도 없고 이러면서 아직 덤비고 있는 이유가 그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있죠. 친일파 숙청도 안 한 새끼들이 네. 이러면서 어떨 때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측은하기도 하고
저는 그게 북한이 좀 그래도 유일하게 잘했던 것 중에 딱 하나. 어쨌든 숙청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다는 못했지만 웬만한 애들은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냥 예. 가다 놓고.
그래서 숙청을 한 거 자체는 잘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다 하진 않았다. 다 하진 않았고 그래도 써야 되는 놈들은 썼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가 뭐냐 하면 그 숙청하는 김에 자기랑 다른 뭐 연안파가 됐건 박헌영계가 됐건 같이 독립운동을 하던 양반들인데 거기 딸려가 갖고 숙청당한 양반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일단 거기서부터 정리가 된 이후에는 유일하게 남게 되고 독립운동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의 유일한 계보가 항일 유격대라고 불리는 빨치산, 빨치산 계열 하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자기를 중심으로 한 거니까. 자기 집안이 이제 백두 혈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김일성에 대한 얘기는 그 정도로 해두고요.
네. 참 재밌죠, 근데. 한쪽은 친소파고 한쪽은 친미파였던 새끼들끼리 왕을 헤쳐먹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진짜.
동시대에 네. 비슷한, 좀 다른 분류의 네. 사람들이 특이한 것 같아요. 만약 그 성격이나 성향들이, 비슷했다면, 아마 뭔가 또 이제 싸우기 위해서 뭔가 했는데 조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달랐기 때문에
추구하는 게 네. 달랐죠. 다를 수밖에 네. 없었던 이유가 일단 남한이나 북한을 그러니까 이승만 때까지 저는 뭘로 보느냐면 되찾은 나라는 대한민국이거나 북조선인민공화국이 아니라 그냥 이씨 조선을 되찾은 남한과 김씨 조선을 되찾은 북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열광하고 이승만을 뽑았던 이유, 아, 저 사람 이씨 조선 왕가 출신이래, 가 분명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씨 조선을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성이 바뀐 후기 조선이라고 할 수 있는 김씨 조선을 가느냐. 그러니까 뭐 투표로 뭘 뽑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승만은 미국에서 자기가 조선의 프린스다라고 네. 많이 얘기하고 다녀서 다들 그런 줄 알고.
선조의 후예잖아, 선조의 후예. 똑같은 짓거리 하고 다니잖아.
선조의 후예라기보다는 양녕대군의 직계였죠.
아니, 그니까, 진짜 하던 짓이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진짜. 백성 버리고 도망가는 짓거리는 어쩜 그렇게 배워갖고, 아유.
그 양반네들 중에서, 그 뉴라이트의 어떤 양반 하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그 DNA 속에는 뭐가 있다고 이승만을 칭찬하면서 네. 세종대왕의 DNA가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예,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DNA가 세종대왕은 아니고 선조의 그렇죠. DNA가.
선조, 이승만, MB.
딱, 예, 뭐.
왜냐하면 그 왕조 시대 때는 왕이 죽으면 안 되니까.
네.
그것들은 어찌 보면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 왕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멸망할 수 있으니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막 했던 짓이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왜 파천까지는 이해한다. 선조 얘기 나올 때마다 네. 파천까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압록강까지 갔다가 명나라로
아니 그러니까
도망가겠다는
일본, 거는 일본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네. 한양을 바로 뚫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다는 거 네. 아시죠?
왕이 네, 왕이 어떻게 도망갔지 이런.
왜냐면 자기네 나라를 활복을 하던가 그냥 항복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로 고르는데
그거야 뭐 미개한 쪽발이들이 그런 왕이 제대로 있는 문명을 본 적이 없었었다. 뭐 그럴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파천한 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압록강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망명하겠다고. 와, 근데 얼마 전에 KBS에서 한번 나왔죠. 네. 이승만도 일본으로 망명하겠다고 했다고 6.25 때.
혼자 망명한 게 아니라 네. 몇만 명이랑 네.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역시, 계획하고 있었다.
그 양반 네. 말이 맞다. DNA가 있다.
피는 못 속인다. 네.
뭐 지대권 오늘 주인공은 이승만은 아니고요. 다시 김인성으로 돌아가 봅시다. 6.25를 일으키고라고 나오는데 6.25를 흔히들 소련 문서가 오픈되기 전까지는 왜 소련의 꼭두각시로 북한이 일으켰다로들 많이 알고 계세요. 그 심지어 조선일보에서 그 만화 그리는 조이라이드의 그 윤서인 야 너 네 그 양반도 그 당당히 만화에다 그따구로 그려놓던데 소련 문서가 공개가 됐죠. 그때 보면은 소련은 치지 말라고 계속 말리죠. 예뻐서 말리는 게 아니고 절반만 통치하면 우리가 원하던 건 딱 됐단데 김일성이 자꾸 쪼르죠. 그러다 맨 마지막에 무슨 짓을 하느냐면 니들이 자꾸 이러면 나는 그 마오쩌둥이랑 손잡고 나만 칠 거다. 소련 노선을 버리고 그래서 마지못해 스탈린이 그래 쳐라 라고 허락을 해주죠. 어쨌건 그런 욕심 통일왕조를 건설하겠다. 라는 조선의 옛 광토를 되찾은 통일왕이 되겠다라는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에 이제 김정숙 씨가 죽죠.
네.
셋째를 낳다가 아이도 사산하고 본인도 죽어요. 같이 항일 운동을 했던 어쨌건 그 전에 아이도 죽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거의 유일한 후계자로 일단은 김정일이 그게 되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아버지가 그 후궁을 새로 들이죠. 6.25 네. 중에 자기 비서로 있던 애를 새로 비서로 들여, 그 와이프로 들여가지고 임신을 한 상태에서 몇 년 동안 비밀로 붙여놨다가 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걸 오픈을 해요. 아주 쉽게 말해서 김정일만 유일한 세자다 상태에서 다른 세자가 생긴 거예요. 예. 그 양반 아직 살아있어요.
네.
예, 배달은 그 동생, 남동생이죠.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경계를 많이 했다고 해요. 자기가 왕위를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걸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나왔던 아이디어가 이제 백두혈통인 거예요.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김정일한테 넘어는 왔는데, 그러면 이제 백두혈통이란 게, 삼종의 혈맥처럼 하나가 넘어온 상태에서 이번에는 김정일이 조금 얘는 김일성하고는 다르죠.
네.
자기가 항일 유격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세자 책봉돼가지고 물려받은 네.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더 문제였던 게 뭐냐면 여자가 너무 많았어요.
네.
부러웠어요.
유일하게 부러웠어.
이제 살아났어. 살아났어. 읊어서.
일단 공식적으로 5명. 예, 부인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사우디처럼 한목에 다 한 건 아니고 이혼 과정도 있고 뭐 하긴 한데 첫 번째 부인이 홍일천 씨죠. 네. 오, 홍일천 씨하고 첫 결혼을 하는데 이거는 거의 뭐 정략혼처럼 해라 라고 아버지가 시킨 거예요. 시켰는데 김정일은 마음이 없었죠. 그러면서 영화 하겠다고 영화학교 다니고 뭐 이러면서 네. 아버지 속을 좀 썩였는데 그러면서 유부녀였던 성혜림을 네. 건드려가지고 뒤에는 이혼을 시켜요 결국에.
네.
근데 동거도 하긴 하는데 아버지 제가 김일성 제가가 끝까지 안 떨어지죠.
네.
그러면서 성혜림과의 사이에서는 뭐 따로 그 김정남이라고 네. 첫째 아들이죠. 얘가 나오고 결국에 성혜림은 이제 그때 그 김씨 조선의 왕이었던 김일성의 명으로 그 러시아로 망명을 보내버려요.
모스크바로.
예, 모스크바로 날아가서 끝까지 북한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들 김정남도 만나지 못한 채 네. 쓸쓸히 죽어가죠.
좀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는
예, 굉장히 뭐. 심했어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그 뒤에 그래서 성혜림하고 끝내 이제 찢어놓고 이번에 얘랑 결혼해라라고 다시 준 애가 예, 김영숙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김영숙과의 사이에서도 뭐가 하나 나오긴 해요. 뭐가 하나 나오긴 하는데 요것도 조금 뭐라 해야 되노 별로 사랑은 못 받고 그냥 아버지가 결혼시킨 사람이라는 정도. 근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고영희 씨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제1교포 2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는 조총영계죠.
예.
그래서 요 양반하고의 사이에서 나온 게 이제 김정철, 김정은.
맞아요.
예. 그다음에
김여정.
나중에 얘기하게 될 김여정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 북한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 반감을 갖고 탈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가짜 그 백두 혈통 혹은 후지산 혈통이라고 불러요.
후지산 혈통. 네. 같은 산인데.
예, 후지산 혈통이라고. 이건 백두가 아니고 후지산 혈통이라고. 그러니까 그 고영희 씨가 아무래도 그 제1교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항일 유경의 정신이다라고 뭐라고 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도 있고 말하자면 이제 피가 섞였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삼종의 혈맥은 이어지지 않았다. 물론 그들은 이거는 생물학적인 어떤 걸 말하기보다는 이 혁명 과업을 완수해 간다는 이 정신이다라는 개소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왕조 국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고영희 씨하고 사이에서 나온 게 그렇고 그 뒤에 김욱이라는 여자 하나가 또 있어요. 근데 김욱은 되게 웃겨요. 고영희 씨가 자기 아들 보모 역할을 해줄 거라고 발탁을 해요. 근데 이제 김정이라고 눈이 맞은 거죠. 자기가 뽑은 애, 자기 보모라고 뽑아놓은 애랑 자기 남편이랑 눈이 맞은 거죠. 네. 그 김욱도 그래서 이제 제1교포긴 한데 오히려 그 철저히 인정을 못 받아요. 고영희 씨보다 더 인정을 못 받아요. 어쨌든 고영희 씨랑은 정식 결혼이라도 한 반면에
네.
김욱은 뭐 네 번째 와이프다 다섯 번째 와이프다라는 말은 있으되 그냥 현지처다. 그러니까 북한에도 거의 못 돌아와 봤다고 전해지거든요. 주로 일본 있을 때만 만났다 정도고.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있는 반면에 어찌되었건 백두혈통은 그때부터는 거의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고 왜 이어지지 않았다고 보느냐 하면 백두혈통이 이어지려면 그나마 이제 김정남이 세자로 있다가 그대로 이제 임금이 되었더라면 백두혈통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고는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김정남 같은 경우에는 제거당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배제당하게 된 이유란 걸 굉장히 몇 가지를 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치는 게 이제 얼굴을 너무 많이 찍혔다. 너무 나대고 다닌다.
너무 많이 팔렸다.
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죠. 그런데 그보다는 조금 저는 달리 보고 있는 게 그 부분이 있어요. 군대가 그 누구를 지지하고 있었느냐. 북한군도 1세대 김일성한테 꼼짝 못했죠. 왜냐하면 항일 유격대 하던 때부터 대장이니까. 그리고 6.25 할 때도 대장이었고. 네, 북한 군대가 꼼짝을 못하고 있다가 그 사령관들이 다 이제 자기가 모시던 분이니까. 근데 그 양반 아들이 들어섰다. 그래서 김정일이 들어선 이후에는 약간 맞먹으려고 하다가 숙청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때까지는 유지가 돼요. 그 남한에는 크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 북한에서도 쿠데타 시도가 한번 있었거든요.
네. 네.
이제 김정일을 열병식을 할 때 실제로 열병식 할 때의 탱크 보면 안에 포가 없잖아요.
네.
빈 탱크를 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 이제 포를 하나 넣어가지고 뭐 쏴서 죽이겠다라고 하던 이 쿠데타가 한번 있었어요.
네.
이거 뭐냐면 1세대들이 군대 안에 있고 그러니까 제일 윗부분에 있고 그 다음이 뭐였느냐면 김정일을 위해서 김일성이 엘리트들을 키워요. 같은 또래.
네.
예. 그러니까 소련이든 뭐 동독이든 이런데 중국이든 이런데 이제 보내가지고 엘리트 교육을 받게 해요. 그랬는데 얘들이 이제 김정일이랑 같이 유학 가서 공부를 해보잖아요. 그리고 깨달은 거죠. 이 새끼 병신이다. 그러니까 김일성이야 워낙 자기가 뭐 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젊은 애들 입장에서는 내가 더 똑똑한 것 같거든. 실제로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를 하마자 해가지고 모의를 하는데 그게 이제 KGB한테 미리 발각이 되죠. 그래서 쿠데타 있을 것 같아서 열병식에 김정일이 나타나지 않아서 허무하게 실패하는데 그러면서 일망타진이 되죠. 그런 이후로는 김정일은 평생 이제 군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 놓으니까 자기가 컨트롤하기 쉬운 사람을 꼽기도 하고 그래서 숙청도 몇 번 벌어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군대가 유지가 가능했어요.
네.
근데 3세로 넘어가면 김정남 뭐 요쯤 내려가면
네.
김정남 김정은 뭐 이러는데 군대를 통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죠.
네.
뭘 보여준 적 있느냐. 뭐 실제로 북이 쐈는지 안 쐈는지 알 수 없는 미스테리의 천안함 이런 거는 뭐 저도 입대고 싶지 않고요. 연평도 포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북이 쏴죠. 왜 쐈느냐는 아직도 설왕설래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그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김정은이 군부에게 한번 외치는 거 나도 할 땐 할 수 있어. 나는 뭐 전면전이 나더라도 할 땐 할 수 있어를 군부를 누르기 위해서 한번 보여줬다라는 설을 저는 조금 신빙성 있게 봐요.
그래서도 그게 왜냐하면 지도상으로 얘네가 정보가 근데 좀 안 좋긴 하나 봐 장비가.
예, 굉장히 노화돼 있어요.
그 포격했던 데가 다 군부대가 원래 예전 군부대가 나왔던 데인데 그러니까 지금 민간인대로 해서 우리한테는 민간인 피해가 있었던 거지. 예전에는 그게 다 군부대였던 건데 그 좌표대로만 다 쌌거든.
그러면 한편. 업데이트 안 된 정보들이라고.
예, 그렇죠. 예.
방금 오이파손님 말씀처럼 굉장히 무리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무리 를 해가면서 하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 김정은은 아직 군을 장악하지 못했다. 그 장악하지 못한 제일 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일단 애송이가 어린 애송이가 들어섰다.
아니 그리고 지금 쿠데타가 벌써 두 번째 일어나려다가 발각됐거든요.
그렇죠. 사전에 발각된 것도 꽤 김정은한테 그, 발각된 게.
근데 그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애들이 김정일 때 그 엘리트 군인들이에요. 얘는 더 무시하지.
완전 개무시하죠.
아버지는 그래 나이래도 비슷했는데 이건 완전 병신이거든 진짜. 거기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심리적인 부분이야 다음 주에 그 열정님이 다뤄주실 테지만 장성택을 그 고무부를 막 처참하게 처형했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그 불안. 어쨌든 장성택은 백두혈통의 사위다라는 걸 내세웠는데. 네. 얘는 그 후지산 혈통이라고 까이고 이러다 보니까 네가 과연 왕위의 정통성이 있느냐 이런 걸 먹고 이러다 보니까 더 개무시당하고 그래서 더 땡깡 부리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러다 보니까 땡깡 부린다 싶어서 만만하다고 또 구태타 일으키려고 하고 그러다 제지당하고 요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그나마 하나 이제 북한에서 유일하게 똑똑한 지도자가 하나 등장을 했죠. 지도자급 김여정이라고.
네.
여자네.
이쁘더라고.
말하자면 고영희 씨한테서 나온 배가 같은 김정은의 여동생이에요.
네.
막내 여동생인데 이 양반이 상당히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지요. 유일하게 똑똑하다라는 말도 있고 저 집안에 저 때는 유일하게 똑똑하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아까 김정남 말씀드리다가 얘기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김정남이 제거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 보는 것도 그것도 있어요. 김정남이 군을 무리하게 장악하려고 하지 않았나. 자기가 지금 장악을 해놓지 않으면 자기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다음에 군이 자기한테 구태타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 때문에 무리하게 장악을 하려다가 오히려 이제 군에서 역풍을 맞아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병신아 그것도 못해 라고 하고 폐쇄자 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관측이 있던데 저는 그 관측이 꽤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없이 들어선 김정은은 뭐 어쨌든 억지로 막고 있지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붕괴가 됐어도 진작에 붕괴가 됐어야 될 확률이 높은 북한 정권이 어떻게 저 왕조가 버티고 있는가라고 하면 뒤에서 기획자라고 해야 되나? 그나마 이제 머리를 써서 정책을 끌어가고 있는 게 김여정이란 소리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그러니까 아주 대략 후려쳐가지고 쭉 와봤는데 현재까지 북한 가계도에 의한 지배는 이래요. 지금 그래서 북한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하다 이건 모르겠으나 이게 꼭 북한만의 문제인가라고 하면 우리도 보통 보면 이제 2대 3대로 이제 세습이 되고 있지요.
네. 그렇죠.
예, 앞에 롯데를 일부에서 잠깐 다뤘었는데 거기는 요괴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예, 2대도 60대예요.
그러니까
예, 2대도 60대인데 그, 예, 요괴가 빨리 죽었다면 지금 2대에서 3대 넘어갈 그런 시점이겠죠.
네.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네.
갑자기 어쩌면 거기는 폭상 뭔가 이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과두 귀족정이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단일 왕정이고 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과두 귀족정의 귀족들도 원로원 귀족들도 원로원 자리를 이제 자기 아들 때 계속 물려줄 때가 되었고 그 북한 김씨 조선에 그 왕조도 이제 3대까지 넘어갔는데 불안불안하다. 언제 넘어갈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상태고.
네.
그래서 이제 3대로 넘어온다. 이런 종류의 이제 봉건 사회에서 보았던 이런 좀 흔한 종류의 그 심리 분석을 한번 이게 그냥 세계 정상들의 심리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사회도 과두 귀족정에서도 지금 어쨌건 3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니까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곧 망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김정은 전에 나라
어느 쪽이?
아 김정은이 곧
아 위쪽이 먼저
곧 죽을 것 같아. 비만으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저도 다음 주에 할 거지만 그 준비하면서 다루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조금 포커스 맞출 수 있었던 게 아마 조금 3대 세습 네. 같은 것들과. 그니까 김정은 그 자체에 대한 것들. 사실 김정은에 대한 어릴 적에 정보들이 정말 많이 감춰져 있어요. 이거는 뭐 국정원 정도 돼야지 우리 자료 이제 방송하려면 국정원에 가서 자료 좀 받아가지고 해야지 분석이 될 정도로
국정원보다 삼성이 더 잘합니다. 김일성 죽은 것도 삼성이 먼저 알았습니다.
어 진짜요? 네, 몰랐습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정보들이 없긴 한데 이제 그것들을 보통은 정보들이 좀 많았지만 좀 요거는 반대로 지금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 좀 유추해 보면서 가게도 이제 봤던 것들을 하면서 같이 3대 세습에 관련된 것들 좀 하면서 하면 되겠고
마무리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추리에 참여해 보시라고
네. 네,
이 추리 한번 참여해 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릴 만한 것들이 있지요. 예컨대 이제 김일성 같은 경우에 그 두 번째 부인 을 얻었댔잖아요. 네. 김정숙 씨가 사망하고 나서.
네.
그럴 때 이 두 번째 부인하고 김정이라고의 나이 차이는 14살이었는데요. 죽을 때까지 인정을 안 했거든요. 새어머니로. 그러면서 그 아들을 아까 얼핏 말씀드렸던 부분 그 아들을 항상 자신의 경쟁자로 생각했단 말이죠.
네.
그런 김정일이 아들내미한테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김정일이 아들내미한테 왕위를 물려주는데 성혜림하고 사이에서 나온 장남이 하나 있고요. 세자가 하나 있고, 말고 이제 아끼는, 다른 배가 다른 아들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 김정일은 무슨 생각으로 김정은한테 물려줬을까? 김정일 본인의 상황과, 좀 유추해가지고 네. 생각을 해보면 요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재밌을 법한 부분이요. 배달은 동생한테 평생 왕인을 뺏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김정일이 배가 다른 애들을 잔뜩 낳아놨을 때 그중 누군가를 폐쇄자시키고 다른 아들한테 물려줄 때 무슨 생각으로 물려줬을까? 요런 거는 확실히 생각해 볼 법해요. 그리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그 위로 한 배에서 난 아들 중에 김정철이 또 있지요.
네.
예, 근데 걔를 안 주고 김정은을 준 이유는 뭘까? 요런 부분도 생각해 보실 법하고요. 뭐 사실 그 전에 한번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북한 가계도 자체를 한번 쭉 훑어본다는 의미에서 오늘 한번 기획을 이렇게 가봤어요.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대충 요쯤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네.
혼자 다 해. 그만해 우리도 해. 네. 빨리 시켜요 빨리. 네. 요정님도 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재밌는 부분들은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길냥이님한테 미안하기도 해요. 요거는 주입식 교육이라서 뭔가 내가 조금 하기 재미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을 먼저 맡긴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부분도 있지만 다음 주에 대신 요것들을 같이 토론해보고 단순히 심리가 전문가의 이제 분석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전문가 틱 하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곧 우리 삶에 굉장히 직결된 거. 이건 국제가 아니라 우리 국내 뉴스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거라서 조금 나름대로 이제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은 이제 오늘 이제 주입식 교육이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는데 좀 미안한 부분도 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두 가지 마음. 뭐 약가 감정이라는데 고마우면서도 뭐 조금 미안한 부분 이런 부분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채몽님은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들었고 항상 이걸 북한의 어떤 세습을 생각할 때 역사 속에 뭔가 또 똑같은 사례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조선시대 왕자의 난도 생각이 나고 역사는 항상 되풀이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습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아야 되는 세상에 정말 구시대적인 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왕정 복고주의자 을파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다시 이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민족 반역자는 절대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북한도 친노파였고 이쪽은 친미파가 잡으니까 통일도 못하고 전쟁만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 왕정으로 가야 된다.
당연하죠. 한쪽에서 잡더라도 독재를 하더라도 한쪽이 통일해서 해야지.
우리 잡히면 어떡해. 잡히면 어떡해.
개인적 의견을 밝혀야 할 것 같아.
아니 왜 잡히냐고. 북한도 지금 남한도 다 똑같은데 지금.
아이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되게 재미있게 들었고요. 사실 북한 이렇게 얘기를 저는 관심 있게 많이 안 들어봐가지고 근데 오늘 여러 가지 후계체제 그런 뭐 정통성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거를 백두혈 통해서 찾고 뭐 어떻게 계승됐고 막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김정은의 심리를 우리가 또 같이 토론해보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심도 있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안 나오면 어떡해요?
이제 몸살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나와야 된다는 의미죠. 이쯤에는 나오겠지.
나 잘 안 나오던데 나.
몸살아야 될 것 같아 다음 주에는.
예, 열정님께서 뭐 잘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겠죠.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아무튼 오늘 알찼습니다.
부담감을. 네.
조금 그 짧았을 수도 있고 그 설명이 중구난방은 안 되도록 하려고는 했는데 그만큼 퍽퍽해져가지고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편집하면서 한번 들어보면 아 이번 편 망쳤다 혹은 그래도 망치진 않았다. 뭐 두 개 중에 하나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솔직히 조금 불안불안하긴 해요. 가장 퍽퍽한 부분, 그러니까 닭 앞가슴살 같은 부분을 네. 예, 오늘 요리해야 되지 않았던가 하는 좀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럼 다음번에는 닭다리살 같이 네, 퍽퍽하지 그렇죠. 않은 재미있는 그런 기름진 시간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저 자리에 앉으면 이상해져요.
그만하라고.
아 진짜 이상한, 저 자리가 이상한가 봐. 세 개나, 아,
일주일만 하면 되지, 뭐, 사주까지 하려고 그래. 나 다음 주 안 나와, 이씨.
진행석의 저주인가? 아,
정리하죠.
괜찮습매.
네, 괜찮습매. 자, 오늘 저희 2부에서는 백두혈통에 대해서 같이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욱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국제정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국제정세를 쉽게, 빠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시티즌 글씨 제26화 2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저거 안 오는데?
맞아.
계속 비슷해.